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 뉴스를 선정해서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2초, 1초,
발사. 자, 떴습니다.
발사되었습니다.
올라갑니다.
자, 그토록 기대하던 나로호의 발사 장면을
제가 발사한 것은 위성이고 남이 발사한 것은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강변하는 날강도적인 주장이 아무런 명분이나 이유도 없는 것이다.
Whereas the ROK has developed its space launch program completely responsibly.
정부는 북한이 일체의 도발적 언동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여 또다시 도발을 강행한다면 매우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
네, 한국의 나로호 발사 중계 그리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반응 등 음성을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이동혁 연구관 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위협에 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으로부터 핵실험 관련 성명들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성명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었는지 이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예, 북한의 성명에 대해서는 지난주 이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북한은 지난 22일, 1월 22일이었죠.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결의 2087호가 채택된 지 불과 2시간 만에 외무성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날은 국방위원회 성명이 나왔고요. 또 그 다음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북한의 대남기구죠. 흔히 조평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조평통의 성명이 나왔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논평 그리고 급기야 지난달 31일에는 노동신문의 논평을 발표해서 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들은 미국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주동자로 지적하면서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전면 재대결을 주장하고 있고요. 2005년에 6자회담에서 합의됐던 9.19 공동성명은 사멸됐다. 그리고 6자회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위한 회담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앞으로도 장거리 로켓을 계속 발사하겠다. 그리고 핵실험 가능성을 분명하게 내비쳤습니다. 특히 지난달 31일 노동신문의 논평에서는 이 유엔의 결의안을 주도한 미국에 대해서 참혹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응을 보이는 그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되겠죠. 당초 예상은 안보리가 결의보다는 한격 낮은 그 의장 성명을 채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그 결의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들이 그 결의에 담겨 있었죠.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하나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했고 네. 이제 한국에서는 박근혜 차기 정부가 곧 출범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한국의 핵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자신들의 그 입장을 확고히 다지겠다. 뭐 이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북한에서 이런 그 성명들이 나오고 이어서 이제 주변국들 여러 군데서 이제 또 반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반응이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네, 아주 그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그 경고 발언을 보내고 있습니다. 클린턴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커트 캠벨 차관보가 한 간담회에 참석해서 북한의 핵실험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클린턴 국무장관도 북한의 지도부에 다른 선택을 할 것을 촉구를 하면서 만약 핵실험을 강행한다면은 어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한국의 반응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한국 정부는 연일 외교 안보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고요. 우선은 북한에 대해서 핵실험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주변국들과 공조해서 어느 때보다도 강한 대북 추가 제재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러한 공동의 협력 방안을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주목할 것은 한국 정부는 마침 지난 30일과 31일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차관복급 고위관리들이 모이는 연례안보대화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연례안보대화가 2008년에 처음 신설될 이후에 처음으로 공동합의문, 세 나라 간 공동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공동합의문의 핵심은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촉구하면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한국의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주목됩니다. 이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정말 아프게 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네. 이번에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 그러면서 북한이 생존과 핵무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아픈 조치를 이번에 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늘 그 북한의 제재에 대해서 유보적이거나 반대를 해온 중국이 이번에는 그 결의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중국의 반응은 어떤가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중국의 반응이 과거와 좀 다른 데가 있습니까?
과거보다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우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사실 그 북한에 대한 그 제재 발언이나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자제 발언은 상당히 그 조용하게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그 홍내 외교부 대변인이 직접적으로 아주 반대 입장을 분명히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을 한 셈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과거와는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제사회가 미국이나 한국이 이제 비판적인 건 뭐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중국까지 이제 가세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좀 예외라고 느껴지는데,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핵실험이 과거 두 차례 핵실험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클 것이라는 그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핵실험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지금 미국과 한국 당국은 이번에 북한이 우라늄 핵실험을 단행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두 차례 핵실험은 그 플루토늄 방식의 핵실험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우라늄 방식의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라늄 핵실험은 그 일단 그 감지 자체가 플루토늄보다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감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점이 있고, 사실 그 이런 그 전망을 뒷받침하는 북한의 그 성명이 나왔고, 또 그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 예를 들면 북한은 이번 그 핵실험 위협을 하면서 그 높은 수준의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자, 이제 전문가들이 그 높은 수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습니다만은, 대체적인 그 결론은 아무래도 그 우라늄 농축적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우라늄 그 핵실험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또 네. 하나는 지금 이제 곧 그 이임을 하죠. 그 리온 파네타 국방장관이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은 외부에서 감지가 상당히 어려운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우라늄 그 핵실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의 그 핵 개발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 북한이 2010년이죠. 2010년에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2010년 말에 그 자국의 그 우라늄 프로그램 시설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고 그 이듬해에는 공개적으로 우리가 우라늄 핵개발을 하겠다, 뭐 이렇게 천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두 차례 플루토늄 핵실험에 이어서 우라늄 핵실험이 상당히 그 가능성이 큰 게 아닌가 뭐 이런 그 상황입니다.
북한은 작년 12월 12일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까지 나왔는데 그리고 한국은 지난달 30일에 나로호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두 발사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그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그 차이점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예,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미국 국무부의 빅토리아 놀란드 대변인이 분명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나로호를 발사한 직후에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놀란드 대변인은 이 나로호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비교 대상이 일단 아니다. 이렇게 네. 못 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어떠한 발사 행위도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면 한국은 책임 있게 우주 발사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이런 것이 바로 놀란드 대변인의 설명인데요. 놀란드 대변인의 발언 내용을 좀 더 소개해 드리면요. 한국은 국제 비확산 조약의 회원국으로 미사일과 로켓 기술의 개발, 보유와 관련한 광범위한 지침을 충실하게 이행해 왔다. 특히 우주 개발과 관련해서 군사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말하자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또 유엔 안보리의 잇따른 제재 조치에 따라서 이 장거리 로켓을 이용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로켓 어떠한 종류도 발사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해온 평화적인 목적의 우주 개발용 나로호 발사와 은하호 로켓 발사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북한의 그 핵실험 관계로 돌아가서요. 북한의 핵실험 준비 상황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나 포착이 되고 있습니까?
네, 미국 당국과 한국 당국은 실질적으로 핵실험 준비는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실질적으로 끝이 났고 이제 마지막 북한 최고 지도부의 어떤 그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첫째, 현재 그 아주 그 긴장 상황을 그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과 한국이 일단은 핵실험을 하면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고, 북한은 여기에 맞서서 지금 그, 자국 내에서 대규모 이제 군중 집회라든가, 그 다음 외부로 내보내는 성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핵실험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 명분 쌓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 진전이 있지 않는 한은 그 핵실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와 관련해서 그 지난 앞서 두 차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이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기자가 얘기한 대로 북한의 핵실험은 더 이상 막기 어려운 상황이고 반드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고위 당국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천영우 외교안보 수석은 이 공개적인 브리핑 자리에서 북한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할 것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국과 한국, 일본의 차관보급 안보대화에서 그 회담 결과를 설명한 한국의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 세 나라 당국자들이 모두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는 것이 기정사실로 돼 있다. 이런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렇게 공개리에 밝히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윤 기자가 설명한 대로 핵실험을 하느냐 마느냐는 그 할 것이라는 그 관측에 상당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점인데요. 사실은 그 고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인 16일이나 그다음에 한국의 그 박근혜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25일을 전후해서 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더 당겨져 가지고 그거보다 더 빨리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지금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앞으로 미북 관계, 남북 관계 등이 이 북한의 핵실험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을 텐데
예.
지금은 뭐 실험 전 단계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이 앞으로 미북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도 일부 우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요. 네. 이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집권 2기에 이 국무장관 그리고 국방장관 지명자 아직 척 헤이글 지명자가 인준이 확정되진 않았으니까요. 이 두 장관과 지명자가 모두 사실은 우리가 온건 대화파라는 데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과 관련해서도 이 대화를 주창하고 강조해왔던 사람들인데요. 그러나 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캐리 국무장관이 대북 대화를 주창한다고 해도 북한이 3차 추가 핵실험을 실제로 강행할 경우에는 오랫동안 손을 내밀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했고요. 또 그 이와 관련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발언들을 보면 북한의 핵실험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핵실험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강력하게 주변국들과 공조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상 상당 기간 대화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입니다.
네.
지금 시점 자체가 상당히 미묘합니다. 그 북한의 그 핵실험 위협이 나온 시점이 미국은 지금 이미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했고
네.
막 출범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차기 정부가 곧 출범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중장기적으로도 미국과 그 한국의 대북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 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기를 출범하면서 이민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간추려 주시죠.
예,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이민 개혁과 관련한 연설을 하면서 상식적이고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실행해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아주 길게 자신의 이민정책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령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는 그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미국 내 1,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들, 불법 이민자들을 적절한 요건에 따라서 모조리 합법화하겠다. 이런 내용,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네 번째로는 이 이민 문호를 간소화하겠다.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 등의 학위를 미국에서 받은 외국의 인재들을 시민권을 부여하고 또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인들에게도 시민권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가족 이민을 수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단축하고 신속하게 간소화하겠다. 이런 네 가지 큰 맥락에서의 그 방안들을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그 제안에 대해서 물론 이제 민주당 측은 대체로 환영을 할 테고요. 이 보수적인 공화당 등 정치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윤 기자가 잘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오바마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전임 대통령들이 그 이민 개혁안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큰 고민인 게 그 미국은 다양한 소수계 이민자들이 그 살고 있죠. 근데 이제 주변국들에서 그 밀입국을 통해서 불법 그 체류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그 국경 근처에 있는 그 주들은 여러 가지 그 치안 문제라든가 또는 세금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 불법 체류자들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행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걸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오바마 대통령도 그 1기 행정부 때 사실 추진을 하려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다른 뭐, 의료보험 개혁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뒷전에 밀려가지고 이제 추진을 못 했는데요. 자, 이번 그 계획안도 사실은 그 큰 그림에서 보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100만에 달하는 그 불법 체류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처리가 된다면 앞으로 또 추가 불법 그 이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제 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다 이제 그 다루면서 이번 이민 계획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불법 그 이민은 국경 수비를 강화하겠다는 조치가 이미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불법 체류자 문제는 사실은 어떤 적정한 그 절차를 밟아서 구제를 한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 문제는 항상 공화당이 지금까지 그 반대 입장을 보유한 부분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그 구제 방안인데요. 그 사실은 이거는 뭐 그 사면에 해당한다 이러면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당연히 추방을 해야지. 네. 왜 그 사람들을 영주권을 받게 하고, 영주권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구히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영주권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엔 또 시민권을 받게 하고, 시민권이라는 건 미국 국적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공화당이 반대를 해온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지난 11월에 그 미국 대통령 선거인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그 소수계 이민자들, 특히 히스패닉계 그 유권자들의 표를 상당히 그 받지를 못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오바마 그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표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도 그 소수계 이민자들을 특히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정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 개혁안을 내놨고, 사실은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 개혁안을 내놓기 하루 전에 민주당 4명, 공화당 4명 이렇게 그 미국 의회 상원의 중진 의원 8명이 자체적으로 이민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그 참 드문 일인데 그 양 당의 그 초당파 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 그룹의 그 법안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이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 제안한 개혁안과 이 8명의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이 제시한 이민개혁법안은 큰 틀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두 법안이,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으로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본적으로는 이 8명의 상원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제시한 이 법안 개혁 방안을 지지한다라는 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오는 3월 정도에 사실상 입법화되고, 그리고 6월 정도에 법안으로 구체적으로 성안이 되지 않으면 행정부 차원에서 입법을 서둘러서 대항하는 그러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 것이지,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로선 새로운 법안을 낸 것은 아닌데요. 두 법안의 큰 차이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이는 이 국경 경비, 이 이민 개혁 법안의 그 8명 초당파 의원들의 그 내용은 국경 경비, 그리고 또 국경 경비와 또 그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제 조건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국경 경비를 강화하기 위한 조건들을 수행해내야 된다. 말하자면 경비 요원 수를 늘리고 이런 전제 조건들을 달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것들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것이 미묘한 앞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에 대해서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아무런 조건 없이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 불법 체류자들을 앞으로도 더 생기게끔 조장을 하는 것이고, 또 미국 내 일자리도 앗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다. 대체로 공화당의 강경 보수 쪽에 서 있는 이른바 티파티 소속 의원들이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죠.
네. 미국에는 이 동성애 문제라든지 총기 규제라든지 참 그 어려운 현안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논의는 하면서도 그 해결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민 문제도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입법화가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속단은 이런데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그 앞에 설명해 드린 대로 결국은 공화당이 관건입니다. 사실 그 오바마 대통령 전임 그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공화당 소속이죠. 공화당 소속인데도 아주 그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기행 정부에 네. 추진을 했었는데 또 존 맥케인 그 같은 공화당 소속 상원 중진 의원이 강력한 지지 입장을 그 취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가서 그 같은 당 그 공화당 의원들이 그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지난해 11월 대선 또 그에 따른 결과 이런 걸 봤을 때는 공화당이 상당수 의원들이 동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내 소식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 법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집트 사태를 보겠습니다. 이집트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최근의 상황이 어떤지부터 좀 살펴보죠.
예. 지난달 25일이었죠. 1월 25일이 이집트 시민혁명으로 30년 넘게 철권 통치했던 군부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축출된 날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이집트인들이 그 민주혁명 2주년을 기념해서 거리 시위를 벌였는데요. 현재 지금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고 상당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특히 수도 카이로 그리고 동부도시죠. 수에즈 운하에 인접해 있는 포트 사이드 그리고 수에즈 그리고 이즈마일리아라고 하는 이 네 개 도시에서는 시위가 굉장히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무르시 대통령은 이 지역들의 카이로는 제외했고요. 이 지역들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이에 따라서 군부가 경찰의 치안 유지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또 시민들을 연행 체포할 수 있게 했고 또 야간 통행 금지령을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매우 격렬해서요. 지금까지 일주일 남짓 시점 동안에 60명 넘게 사망을 했고요. 100명 넘는 아닙니다. 1000명 넘게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끄러운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장 큰 요인은 그 무르시 대통령이 그 민선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이 돼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 민주화를 약속을 했습니다. 민주화를 약속을 했는데 지난해 11월에 대통령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또 이슬람 율법을 그 강화하는 그런 새로운 헌법을 추진을 하면서 사실은 그 야권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지금의 그 사태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집트 군부의 움직임은 이 나라 전국에 그야말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군부의 움직임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군부는 지금 서방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무르시 대통령과 상당히 좋은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르시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최근에 이집트군 최고사령관이자 국방장관이죠. 이 사람이 최근에 사태가 계속될 경우에 이집트 국가 붕괴 위기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했는데요. 서방 언론들은 이것이 이집트 군부가 이 사태의 전면에 나서려고 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집트 군부는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축출된 직후 과도 정부 기간 중에 사실상 이집트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부는 1950년대 나세르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로 왕정을 무너뜨리고 집권한 이후에 오랜 군부 쿠데타로 이집트를 통치한 역사가 있습니다. 호스니 무바락 대통령까지 바로 군부 출신으로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의 영향력은 굉장하고 바로 이 군부의 어떻게 군부의 동향이 이집트 상황이 좀 더 악화되느냐 아니면 정부의 뜻대로 좀 수습 시간이 지나면서 수습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이집트 군부는 이제 미국의 막대한 그 원조도 받고 있는데요. 그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무르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소요 사태가 확산되면서 안전 문제로 그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집트 주재 대사관을 폐쇄한 상태고요.
네.
사실 그 오바마 행정부는 15억 달러죠. 엄청난 돈인데 15억 달러를 의회하고 합의하에 민주화 지원 명목으로 그 이집트 무르시 정부에 그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지원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네. 전망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군부의 그 동향이 굉장히 결정적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지만요. 이 서방 언론들의 최근 보도를 보면 이집트 사태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시위에 참석했었던 일반인들이 최근의 사태에 어느 정도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 이 야당의 거리 시위도 실상은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무르시 정권과 이 권력을 좀 나눠 먹으려고 하는 아주 정치적인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상당수 일반인들이 거리, 길거리 시위하는 좀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최근에 야권들이 여야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 폭력 중단 합의를 한 바가 있거든요. 따라서 대부분의 서방 관측동들은 이 상황들이 이제는 좀 수그러들지 않겠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이집트 이야기를 끝으로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혁 기자, 윤국한 기자, 그리고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이번 순서를 마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